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천국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 땅은 이별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한 번은 이별을 해야 합니다. 보내어드려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모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 땅은 이 땅은 이별의 땅이지만은 그곳은 만남의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다 같이 모이고 또 1부, 2부 각자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탄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전혀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유한한 인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왜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사랑입니다.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천한 처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사는 것을 보니까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농촌에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를 바라본 순간, 보는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샘솟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 돌아온 왕은 그 여인에 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그만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왕을 바라보고 있던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처녀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곳에 와서 왕의 부인이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왕은 진정한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강요된 사랑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처녀에게 먼저 벼슬을 내리고 공주들이 입는 옷을 주고 공주들이 사용하는 보석을 주어서 꾸미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궁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셔서 왕비로 삼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녀가 정말로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녀가 얻은 지위와 그리고 얻은 보석으로 인해서 왕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죠. 잠시 왕의 지위와 왕의 특권을 포기하고 왕이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그 처녀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그 처녀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와 같은 오두막에 살면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그 처녀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선물 공세를 펴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처녀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살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처럼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다 겪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두 가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지금부터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의 아내 사례에게는 너는 앞으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온 믿는 사람의 전 세계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이처럼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속에도 다 의미가 들어가 있죠.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서 줄 때는 이 이름처럼 사라라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저도 이름이 이정근인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맑을정, 나라근 또는 무궁화근, 나라를 말씀으로 맑게 하라 구하는 의미를 담아서 정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우리 첫째 이름은 여진입니다. 진리로 남아라. 남을여 진리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너는 진리로 서 있어야 한다 해서 여진으로 지었더니 친구들이 여진족이라고 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본진 뒤에 오는 여진 그래서 여진으로 막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너는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여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둘째는 성진인데요.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막내는 영진인데 진리를 영화롭게 하라. 이 세 자녀에게 진짜를 넣어서 지어준 이유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지어준 것이죠. 이처럼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님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속에 정말로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아시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이고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고 나는 평생 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소중한 이름이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예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여호수아 또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아시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라고 부르죠. 이 예수는 또 히브리식으로 예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호와가 구원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경제적인 구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물질적인 구원, 즉 경제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내가 지금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희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제 친구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려면은 희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 오줌으로 여기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내 인생 전부를 다 던져서라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사냐?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서 삽니다.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야. 다 잃어버려도 건강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이고 그리고 건강입니다. 그리고 왜 사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물질, 건강, 그리고 행복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복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수하는 복은 건강하는 복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편지를 받아보니까요. 필리핀에 우리 박어동 정령아 선교사님이 가 있는 그곳에서 온 선교 편지를 읽어보니까 얼마 전에 그곳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던데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다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파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파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이 파티하는 날입니다라는 그 말을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성탄절은 파티하는 날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죄 삼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파티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파티들은 사실은 내 영혼을 좀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이 여는 파티는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뭔가를 써서 이렇게 그 돈을 받아내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긁어서 복권, 예, 복권. 이 나이를 먹다 보면요 막 잊어먹어요. 로또, 예. 로또에 여러분 만약에 100억 원이 당첨이 되었다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싱글싱글 벙글벙글 하면서 인사할 때 그냥 인사 안 할 겁니다. 막 악수를 해도 막 흔들고 난리가 나겠죠. 죄사함을 받은 것은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놀라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을 갔습니다. 막 자랑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다 보고 알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 바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병이 들어서 누워 있던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것이 누워서 걷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 기저귀를 갈아채워주고 하는 정신은 말짱한데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병이 들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둔 그 가족은 정말로 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 그 식구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소리 지르고 날마다 뒤집어 엎고 찢어버리고,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을 둔 가정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질병이 나왔을 때에, 귀신이 나갔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즉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나는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백성은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열매냐 하면은 사랑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모든 열매가 다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예수님 그리 말씀을 하셨고요. 모든 율법을 다 모아놓으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를 보면은,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성도의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나한테 고세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도 저를,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고, 나는 그런 환경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해코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못하게 하십니까? 왜 자꾸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왜 나만 자꾸 손해보라고 하십니까? 이런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온다면은 그 성도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행한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 저도 좀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는 음성을 내 마음속에 자꾸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못하게 막으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호적에 올라가 있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나는 저 사람의 오른쪽 뺨, 왼쪽 뺨을 다 때려주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라. 성경 말씀 헬라를 번역하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고개를 왼쪽으로. 하나님 왜 나만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자꾸 양보해야 됩니까?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갚아주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되돌려주고 있지 않다면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맺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임마, 누, 엘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길 걸어갈 때에 함께하고 계신 줄 우리가 몰랐다.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죠. 알고 보니까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인생의 길을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그때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밥이 먹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그 식사는 그 자리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확증시켜주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분이죠. 얼마든지 그분의 눈동자를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평화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중 앞에 계실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분은 소외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홀로 외롭게 있었던 삭개오를 고민 속에 빠져있던 자들, 다른 사람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다들 잠자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관심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비록 고생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가슴 속에 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울 때에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힘내라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는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네 손 늘어뜨리지 말라고 너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상 너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주십니다. 내 마음이 낙심해 있을 그때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 감정을 달구어 주시는 분이시죠. 야, 일어나도 괜찮아. 염려하지 마. 옛날처럼 멀리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눈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찬송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실 때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때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군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군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군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을 발견을 하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내가 빨리 좀 영안을 떠서 빨리 좀 내가 이것을 깨닫고 볼 수 있었다면 내가 그토록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시면 누가 계십니까? 옆에 보시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